함께 만들어가는 매일교회 주차 캠페인. 은혜로운 예배와 즐거운 만남에 있어 가슴 설레는 주일. 부족한 주차 공간과 코로나 해제에 따른 차량 증가로 주차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내일교회 등록된 차량 수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차량 수입니다. 주차 문제 해결과 은혜로운 주의를 위해 성도님들의 배려와 참여가 꼭 필요하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주차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 떠나볼까요? 효율성은 높이고 주차 문제는 줄이는 내일교회 맞춤형 주차. 주차장을 용도별로 구분하였으니 꼭 지켜주세요. 장기주차장 1번, 6번, 8번, 10번 주차장은 대예배 후 바로 출차하지 않아도 되는 장시간 주차할 차량에 해당됩니다. 배려주차장 2번, 9번 및 비전센터 주차장은 사랑부, 새가족부, 영화부 주차장으로 배려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성가대 주차장 4번 및 5번 주차장은 성가대원을 위한 성가대 주차장입니다. 순환주차장 3번과 7번 주차장은 예배 후 바로 출차할 차량을 위한 가장 넓고 중요한 주차장입니다. 예배 후 빠르게 출차해 주세요. 기억합시다. 각 주차장 입구에는 주차구역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으니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규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서 주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내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 금지구역 두 곳과 공장 입구 등에 주차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며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절대로 주차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 교회 사무실에서 차량 등록 후 발급받은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셔서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3. 원활한 교통 흐름과 여러분의 안전을 돕고 있는 주차요원의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차봉사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성김 활동을 하는 봉사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에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저희 티켓을 지켜나가는 내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주차하시기에 주차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 지역은 주차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교회 내 주차 공간에서 조금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서동로 45길과 성서공단북로 대로변으로 골목마다 주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님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직자가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주차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7분의 섬김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카풀이나 교회 차량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작은 배려와 사랑의 실천이 모두를 웃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주일. 주차. 예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 1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늘아버지와 또 우리의 영원한 목자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우리 함께 영광의 송영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높으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높으신 주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준비하시니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또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시는 음성에 민첩하게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번주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령 부흥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사로 섬기실 홍정길 목사님은 연로하시지만 강건하게 하셔서 새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학생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귀국하게 하시고 중동부가 일정적으로 대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단기 선교를 감당한 태국 선교와 대만뿐 아니라 열방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불과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내일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며 믿음이 성장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방면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삼부 성가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가 오셨는데요. 지정호님, 그 다음에 발라돌 버나바리 빅토리노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갈렙 올레가 오후 1시 30분 갈렙실에서 있습니다. 권사 원래가 오후 1시 40분 비전 401호에서 있습니다. 2024년 신년 기도카드 수령 안내입니다. 본래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했으나 인쇄소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7일 다음 주 주일에 신청하신 분들의 하나여서 교구 교육자를 통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와나 5세에서 6세 커비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은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나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선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나구제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헌옷과 생필품 등을 더홀의 선나구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의 꿈 1월 특집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024년 신년 부흥성회가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차량은 수요기도회 운행 시간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부흥의 기간 동안 같은 시간에 비전 402호에서 유초등부 어린이 부흥회도 있으니 유초등부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등부 대만 선교팀이 22일 월요일에 복귀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25일 목요일 비전 701호에서 진행됩니다. 예친 겨울 방학 활동 안내입니다. 구약 성경 필사는 여호수아부터 룻기이며 필사용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지 순례 동영상 나눔할 4주차 질문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질문지는 6주차까지 있고 예친당 총 6장의 답안이 작성된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4년 내일교회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입니다. 서류 접수는 2월 4일 주일이고 오후 1시 도착분까지이며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일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점은 이은홍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군위 달산교회 헌신예배에서 말씀 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7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누가복음 13장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12장은 59절까지 있는 참 이렇게 긴 그런 장을 저희들이 살폈는데, 이제 12장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이제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외식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탐욕을 물리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탐욕을 물리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제일 중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려가면서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깨어 준비해야 되고,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그분이 먼저 이제 심판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계시면 좋겠고, 이제 13장을 저희들이 한 4주 정도 살피게 될 텐데, 이제 13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이제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 회개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도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보고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의견을 이렇게 묻는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신 도전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결론적인 교훈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무리들을 교훈하시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두어 사람이, 몇 명의 사람이 이제 1절 마지막 예수님께 이제 아뢰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드리는 내용이 뭔고 하면 조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인데,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 이제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 그들의 재물, 여기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재물에다가 이제 그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그 누가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서 있는 사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이제 긴급 뉴스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절 보시면 조금 뭐 이렇게 뭔가 싶은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장소가 이제 그들의 재물에다가 이제 사람들의 피를 섞었으니까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시간도 언젠가 하면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만약에 양의 제사를 드리면 그 양을 잡는 거는 누가 잡을까요? 이제 제사를, 제가 만약에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잡는 거는 누가 하느냐? 저가 합니다. 저가. 그래서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제단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사를 드리러 가서 지금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데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다는 거죠. 공격을 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를 발로 칼로 이렇게 죽여서 저의 피와 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짐승의 피를 섞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누가 했느냐? 바로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의 반응.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대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많은 어떤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근간에는 세월호와 같은 그런 참사들 그리고 또 불과 몇 년에 안 됐지만 이태원 그런 참사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갈릴리 사람.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는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느냐? 우리 사도행전 5장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때 이거는 오래전 사건이지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가 그가 이제 망하니까 사람들도 흩어졌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고 하면 이제 로마. 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 운동이 상대적으로 강렬한 곳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저항 운동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죠. 그런데 아마 거기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이제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 이제 절기가 되어서 정말 제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의 피와 제물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제 첫 번째 반응은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지만 그것도 성전에서 그리고 제물 드리는 사람의 피를 섞어버리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해자를 향해 분노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희생당한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순교자. 순교자가 되고 영웅이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이 하나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오늘 본문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인데 피해자에게 초점을 두는. 그래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게 되면 비극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면 이 사건은 그들이 과거에 범한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에게 정말 이런 태어날 때부터 참 이렇게 맹인이 되는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재앙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이것은 그들의 과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일반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더 큰 저항으로 일어서도록 부추기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피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그리고 그 사건을 그들의 죄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갈라져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죠. 한쪽은 가해자 그리고 또 책임 규명을 통해서 뭔가 분노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 또 한쪽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물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참 이게 나라 가운데서 참 극렬한 그런 대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2절, 3절, 그리고 4절과 5절은 사실은 그 같은 말씀이에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지금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이런 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답은 노라는 거죠. 노. 그런데 이 2절 말씀이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해 당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두 가지 입장이죠. 하나는 바로 피해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만들 수 있는 분위기고 또 한쪽은 무엇이냐 그들은 더 큰 죄인이다 라고 그들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더 죄가 있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절에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도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책임 규명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양쪽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들이 경험했던 이런 해와 재앙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실로암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실로암은 뭔가 하면 에루살렘의 인공못입니다. 인공못. 뭔가 하면 에루살렘 성은 고지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식수 문제입니다. 식수 문제.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를 해서 식수를 막아버리면 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혼샘을 소위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서 에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못이 뭔가 하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 못 곁에 아마 망대를 아마 높이 세운 것 같아. 왜? 이제는 적들이 들어오는지 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전쟁 위험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는데 아마 그것을 이제 수리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고가 생겼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서 18명의 사람이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답은 뭐라는 거죠? No,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희생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죠. 예수님은 피해자를 더 큰 죄인으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순교자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똑같은 도전을 하시게 되죠.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도전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여러분 이 긴급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6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지.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아마 사건은 뭐 읽거나 들어서 아실 텐데 이때 일어난 그 무화과나무는 어디에 있었나? 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화과나무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포도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은 여러분 일반 길가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에 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주인의 기대죠. 주인이 이만큼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한 무화과 나무를 비옥한 길가도 아니라 비옥한 포도원에다가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심고 결국은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맡겨서 잘 관리하고 돌보도록 그렇게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구했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은 계속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할 때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포도원을 그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종한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3년은 결국 무엇이냐? 열매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결국 결과는 어땠느냐? 얻지 못했다. 열매를 얻은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느냐? 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열매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이 열매 없는 나무 때문에 지금 땅도 다른 뭐, 나는 예를 들면 포도나무 심었으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을 텐데 그 나무도 못 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주인이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아마 제자들도 그리고 듣고 있는 무리들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찍어버려라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려라.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죠? 이미 이때기면 그때는 고인이 되었겠죠.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사도행 그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정말 그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씀. 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끊임없이 도전했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아마 그들에게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불렀던 노래와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겠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위해 노래하겠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그분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겠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땅을 파고 그리고 돌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풍성한 그 포도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팔고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그는 바랬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정당한 모든 수고, 비옥한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돌봄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2절 마지막을 보시죠. 어떤 결과였느냐? 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지만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덜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선지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띄우고 5절, 6절 이제 자막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결국 덜 포도를 맺었던 그 포도원 이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때 여러분 포도원이 그 울타리 다 걷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에 펼쳐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다 헐어버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들짐승 이방인들의 바로 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말 이렇게 북도 북을 돕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전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구름에게 명해서는 거기에 비도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 선지자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노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했을 때 야, 거기에 포도원에 무화과 심었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열매 없을 때 이야기했다. 찍어버려라. 그러면 그 다음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찍혀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8절을 보시죠. 전혀 돌발적인 의외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그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시대 바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포도원 지기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뭔가 하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인이여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금년에는 그대로 두라는 말이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깊이 파고 그리고 그 뿌리 근처까지도 가서 내가 걸음을 다 주어가지고 한 번 더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죠. 그리고 9절에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도 주인이 왔는데 또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 도전하시는 게 무엇이죠? 분명한 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결국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하는 모습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소위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찍어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외의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그때 포도원지기는 무엇을 했느냐? 주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돌아볼 테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바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 이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고 1년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1년 연기가 되어졌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버리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간청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의 시간, 그 1년,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 포도원 지기도 1년을 더 달라고 했지 영원히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내에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생생하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뭐 결론적인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는 또 참사와 비극들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책임을 규명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일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자막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비추어 주시면 바로 지금 간청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 이것은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부족할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더 깊이 파고 내가 걸음을 줄 테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청하고 계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것은 결국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분이시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뭔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0절을 보시죠. 20절. 이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여러분, 새로운 살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인 삶은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세례요한이 던졌던 메시지였죠. 세례요한이 던졌던, 여러분,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는데 그가 던졌던 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야, 누가 너희들 보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을 보시죠. 이제 요한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 구약 성경에 슈브, 돌아오다. 바로 그 단어를 메타노이아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내 생각과 내 삶의 길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 우리 예수님도 결국 도전하시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것은 참 여러 가지 비극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또 여러분, 열매 없는 우리,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청하시는 주님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이제 수목금 저희가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참 우리 이제 홍정길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참 이 목회자로서 어쩌면 우리 시대 또 제가 참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뭐 가까이 할 기회는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존경했던 그런 분이시고 이제 올해가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무리하지만 좀 부탁을 드린 것은 제가 한번 염두에 두었던 것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그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한평생 이 격동의 시대 그러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철저하게 헌신했던 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유언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유언적인 교훈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세 번인데 제가 제목 보니까 너무 단순한 여러분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참 행복한 삶 행복이 뭔가 세 번째는 이제 미랄 썩어지는 미랄과 관계되라 여러분 참 저는 요번 이 부흥회 참 세 번 저녁인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여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한 주 동안 사실 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설교 준비도 이제 요즘 참 버겁기도 하고 금요일 뭐 또 금요일 날 또 요즘 제가 시편을 하기 때문에 아, 두 편을 준비하는 게 갈수록 뭐 힘도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외부의 여러 가지 정말 크고 작은 모임들이 한 주 동안 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떤 모임은 기쁨으로 가지만 한 반틈 이상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몸만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리고 나 부담만 되고 막.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 나 이거를 바꿀 수 없는데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떻게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결국 주신 도전이 뭔가 하면 좀 약간 비약이 심한데 야, 네가 그 주어진 모임 또 주어진 준비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대할 때 바로 너에게 주어진 이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해라 그냥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결과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나 그날 정말 나 기뻤어. 너가 이렇게 할 때 참 내가 기뻤어.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도모할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참 최고의 날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 붙이는 게 하나님, 하나님과 제가 영원을 같이 나눌 텐데 그때 바로 영원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야 그때 너 이 누구 만날 때 나 정말 기뻤어. 너 그때 이런 말 할 때 나 참 기뻤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남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하루, 소박한 하루겠지만 그러나 이 날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고 하나님과 정말 영원한 추억거리를 만드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 제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기도 시간 한번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전할 때도 이제 하나님 저도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 중에는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정말 최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정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모두가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하나님 제가 뭐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여러분이 참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된 인생 중에 여러분이 보내는 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루가 하나님과 정말 너무너무 끝없이 반복해도 정말 지겹지 않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송으로 우리 윤덕은 이제 우리 형제가 나와서 우리가 특송을 드릴 텐데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고 신년 부흥성에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 새겨주셔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성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람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나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뭐 저는 우리 이제 우리 덕은이죠 덕은이 노건이 이제 우리 윤홍영 집사님 이제 서미화 권사님 이제 둘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선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라서 이렇게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연습할 때 뒤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자가 누구고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제 덕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알라가 지금 커가지고 이래 노래를 잘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모든 우리 또 덕은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일들 대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비록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부터 신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귀한 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령 부흥성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